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진행을 맡은 로이스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사셨나요? 혹시 작은 거짓말이라도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고 또 그때의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것에 대해 성경에서 배워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배워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두 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여름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더울 때는 더워야 하고 추울 때는 추워야 한다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 전도사님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은 잘 지낸다는 뜻이라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년의 반이 지나갔다는 생각에 남은 시간들을 더 잘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남은 시간에 대한 계획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북조선의 신자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감사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0장 19절 말씀. 아멘.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0장 1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시지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한담한다는 표현이 수다를 떠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을 입술을 벌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얘기를 하느라고 입술을 다물 새가 없는 모습이 그려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그냥 말이 좀 많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하고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랐었어요. 험담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경고해주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보통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험담을 하거나 또는 지켜줘야 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대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험담한 적이 없다거나 또는 그런 자리에 함께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는 잠언 18장 8절 말씀이었어요.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남에 대한 험담은 마치 별식처럼 사람의 귀를 쫑긋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끄니까요.
왜 사람의 마음은 좋지 않은 것이 끌리는 것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험담에 대한 바른 자세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도 배워줘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실천하려고 노력하셨을 텐데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네.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험담에 대한 올바르지 못했던 생각들, 그리고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남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같이 험담했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남을 험담하거나 험담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결심했다고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남을 세우고 살리는 말과 같은 좋은 말들로 입술을 채워야 합니다.
바로 마지막은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험담이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던 입술에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감사나 축복의 말을 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두 분은 한 주 동안 어떤 것들을 적용해 보셨나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된 것 같아요. 되도록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한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얘기하더라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 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은혜 집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먼저 저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선주들에게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런 것을 주도하는 친구가 있을 때 같이 험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한다고 배워주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만일 당장 앞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면 되겠다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할 때에도 당장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북조선 신자 여러분도 각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이은혜 집사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이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 구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함께 따라 읽는 구절이 조금 길었죠. 그럼 이제 말씀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저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는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 이수인 자매님이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을 잘 발견하셨네요.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글인데요. 여기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군요. 그럼 서로 거짓말 말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끼리 서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했던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날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거짓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군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예전의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예전에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자꾸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려면 거짓말과 같은 예전의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없이 해왔던 잘못된 것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앞절인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전에 방송을 통해 다루었던 것들이죠.
네, 전에 분노, 비방 같은 것에 대해 나누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이어 거짓말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나 집에서도 정직해야 한다고 배워주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짓된 것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또 그런 사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거나 거짓말하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서로를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여러분은 혹시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시나요? 바로 거짓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년은 둘에 나가 풀이 많은 곳에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풀어놓고 늑대나 멧돼지가 양을 잡아먹지는 않는지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느 날 너무 지루하고 심심한 거예요. 그때 그 양치기 소년 머리에 깨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선에 곡괭이, 낫, 도끼 같은 것을 들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와서 물었지요.
늑대가 어디 있지?
그러자 그 소년은 깔깔 웃으면서 말했어요.
늑대는 없어요.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한번 소리쳐본 거예요.
허탕을 친 동네 사람들은 소년에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며칠 뒤 또 심심해지자 똑같은 장난을 쳤어요.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늑대는 어느 곳에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또 허탕을 치고 돌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양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소년은 너무 놀라서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소년의 외침을 들었지만 달려오지 않았어요.
뭐야, 저 녀석 또 거짓말이네. 우리가 또 속을 줄 알고 어림도 없지.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도와주러 가지 않았어요. 양치기 소년은 자신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네,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워주기 위해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저도 선주들에게 이 이야기책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배워주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무겁게 거짓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는 십계명 가운데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가운데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부모님께 들키면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할까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남조선에선 유명한 사람들도 자신이 졸업한 학교를 속이다가 들통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보다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하나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려고 싸게 파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하지만 신자들이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그런 세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손해를 보고 또 조금 덜 멋지게 보이고 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서 당장은 조금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덜 멋지게 보이고 조금 더 욕을 먹더라도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거짓말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용기를 배워주어야 하겠죠.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을 때에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예전의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려면 어떻게 배워주면 좋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자꾸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고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안 들어준다는 걸 알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우리 북조선 부모님들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했지요?
한마디로 바보로 보여질 수 있다고 했어요. 손해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정직하게 말하면 욕먹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은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이 세상은 거짓말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거짓말하지 못하면 바보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카들에게 거짓말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도 두 분처럼 실천할 것들을 생각하셔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박사입니다. 아 이거 반응이 없네. 오늘 우리 지수사매님 사무일형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무일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내가 이 사람은 최근에 이렇게 너무 칭찬하고 싶다. 좀 그러한 사람이나 무언가가 누군가가 있으면 좀 얘기해 줄래요?
칭찬하고 싶다? 아, 제가 칭찬에 너무 인색한가요? 별로 주변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좀 이렇게 하면 요즘엔 좀 이 사람 괜찮네 이렇게.
그래요?
너무 저에게 좀 치중해 있나요?
좋습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요?
네, 저는 제 동생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동생?
네, 남동생인데.
형제 칭찬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좀 들어봅시다.
저랑은 좀 달라요. 약간 동생을 바라볼 때 약간 댕댕이나 강아지처럼 부모님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나이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순종을 한 것보다 안 한 게 더 많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네, 저희 동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몇 살이에요 동생이?
지금 중학교 3학년. 네, 지금 16살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순종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남자예요?
네, 남자인데.
진짜 쉽지 않은데.
저랑 DNA가 다른지.
와, 예, 듣고. 그냥 저는 저하고 너무 닮았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했는데. 자,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오늘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네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지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북교선 형제 자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승리와 새 생명 주신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새 세대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새 세대를 인하여서 복음 통일이 일어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북조선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됨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북조선 신자들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자나깨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신방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듣고 벌써부터 마음의 찔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이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듣기로 합시다. 성경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부모에 대한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예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옳은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많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찔림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더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와, 이거 엄청난 은혜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득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은 늘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 이것이 지혜구나 아는 거예요.
삶의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저에게도 이런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초기 활동이 있고 중기 활동이 있고 말기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요. 마지막인 말년에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경륜 같은 게 깊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농익은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따라 우리 사무엘 형제님 깊이 있는 말을 참 많이 하네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뭔가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주고 싶은 것이 순종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전하며 은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자녀가 순종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사실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야기하면 그냥 입만 아프죠.
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은 그저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시거든요.
두 분이 정말 이야기 잘해줬어요.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자녀와 부모와 친하게 대화하고 친밀하게 나누고 지낸다면 그것은 더욱더 바랄 것이 없는 부모님의 기쁨일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
네.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
네.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참 귀한 은혜가 또 하나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돌아보면 부모님이 없이 태어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으니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주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중에 인간은 더 그래요. 그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면 뭐 한 10분이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나면요, 1년 동안 일어나거나 걷지도 못해요.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1년 동안 혼자 걷지 못하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냥 자리에 누워서 자기 밥을 스스로 찾아 먹지 못해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멸종당하지 않고 지금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거네요.
네.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더 나가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맹목적인 사랑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속에는요, 자녀로 가면은요, 이성을 초월한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설명을 안 해줘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죽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대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니가 또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두말할 거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효대해라, 잘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지수자매님이 읽어줄래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다 동의하라는 거죠.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20장 9절 말씀 지수자매님이 또 읽어줄래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살 가치가 없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난 우리 부모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주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은 네. 왜 그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는 걸까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자녀들을 쥐치적거리 해주죠. 밥해주죠. 빨래해주죠. 원하는 것 다 해주고 힘든 일도 해가지고 번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이 오직 자녀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한마디 말이라도 걸려고 하면 짜증을 내고 나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리고 심지어 함부로 대할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하나 시키면 짜증부터 내면서 싫다고 할 때도 많았고요.
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얘기 좀 하자고 해도 싫다 그러고 시간 없다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귀한 고백과 돌이키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너무 귀해요.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 대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부모님의 경우는 더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말이네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그 근거로 무엇을 보여주시냐.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잘 알면서도 어느 때는 진짜 가물가물할 때도 있고 잊을 때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때가 더 많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줬어요. 지수자매님. 아주 큰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눈으로 보면서도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몰라요. 추상적인 거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 자를 주잖아요. 척도인 기준인 자로 이렇게 재보면 아, 3미터구나, 5미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할 때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측량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멘입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지수 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시네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감당치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감당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으로는 내가 내 자녀를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인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유는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죠.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사무엘 형제님 읽어줄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시네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중에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네요.
네, 간혹가다 보면 내 친구의 부모님은 뭐 돈도 많고 뭔가 잘났고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럽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친구의 부모에 비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교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님이 출신 성분이 좀 좋으면 자녀를 잘 키워주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없는 가운데도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우려고 그랬으니 그건요 부모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지수자매님 읽어주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의 생명이 길게 하신대요. 장수한다고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사무엘 형제님 읽어줄래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뭐라고 합니까? 기쁘게 하라 하시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래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사무엘 형제님 읽어줄래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먼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효도를 가르쳐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라. 세상 어느 것보다 이것부터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비결이 세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에 보면은요 복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장수와 형통이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장수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맞아요. 장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느냐.
부모에게 자라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형통의 축복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너무도 잘 되는 거죠.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라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렇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 땅에 복을 받고 강주리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식기 그릇도 복을 받는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우리 함께 좀 나누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보여준 증거라고 하셨던 네, 그 말씀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또 부모님뿐 아니라 네, 이웃과 또 다른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냐를 보여주는데 그거라는 다른 사람에게도 되게 잘해야겠구나. 네. 뭐 내가 그 사람 이 사람은 나 상관없다고 해서 막대해도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또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요?
네, 저는 처음에 비유했던 그 강아지 단순한 순종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을 가치를 따져가면서 나의 이익과 권리를 다 따져가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강아지가 주인을 좋아하고 순종하듯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고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단순한 순종을 좀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귀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 주셨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장 큰 은혜는요. 부모님 주셨다라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 사실 잊지 않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식기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보호를 받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범사에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여 형통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로 결정하고 공경하기로 결정한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